오늘 시편 말씀은 표제어가 없는 말씀이어서 누가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시편을 작성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주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시편의 저자가 위험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시편 저자의 감사 찬양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저자의 간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쓰여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저자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당했던 위험이 어떤 위험이었는지, 그 고난이 어떤 종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3절 말씀에서 그가 당했던 고통의 내용들을 우리는 짧게나마 알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며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그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 시편 저자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면 그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발병에 걸린 후에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38장 18절 말씀과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시편 116편 3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는 저자들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 혹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저자는 이 마음의 고통도 함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육체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원어를 보면요, 옥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쉴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압박하고 옥죄어 오는 그런 저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암울해하는 그런 저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마음의 고통이 이 저자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광야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수많은 대적들, 또한 물이 없는 상황,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게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죄악은, 사람의 죄성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세상의 길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사람의 본능이자 죄악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이전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건지셨고 6절에 기도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 그 저자를 구원하시며 8절에 기도했을 때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자의 상황처럼 질병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슬퍼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점점 목조이는 답답함과 마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몸과 마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의 저자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는 특별하게 문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보답한다라고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쉽게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서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행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신일이 된 삼손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자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였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였던 하나님께 했던 크고 작은 그 약속들을 온전히 지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셔서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크고 작은 약속들을 이행하여 그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또한 우리에게 했던 그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